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주 간과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안식후 첫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에 숨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이곳에 있지 말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 말씀이 기쁨의 말씀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두려움이 가득한데 세상으로 자기들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은 영적인 갈등을 겪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불경건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작 돌이켜 들여다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 자신의 무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세상에 이런저런 여러가지 일들 때문에 또 자기의 삶의 어떤 것들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충성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좋은 영적인 모범을 보여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의 삶에서 참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잘못되어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영적인 체험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뭔가 내 마음에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 가서 자기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에 그때 비로소 마음이 시원한 것을 느끼고 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에 오염되어서 어떤 특정한 그런 교리, 가르침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본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죄의 자유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구원파가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이 구원에 대하여서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고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유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귀에 쏙 들어와가지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의 자신의 신앙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하지 못할 때에 그들은 사회화 봉사를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자기의 선행을 통하여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활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알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독특한 육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을 인하여서 곤란을 겪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그 길을 분명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고 또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교훈, 그 비결을 찾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처방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심령 상태에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이제는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그들은 문을 닫고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일 저녁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그 눈과 관리들의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나올지 그들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문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혀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방문은 분명히 큰 놀라움과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기에는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우리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유쾌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에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믿어지지 않고 또 성경도 이해되지 않고 또 많은 궁금증이 있고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 수고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우리 자신들, 죄에 빠지고 실족하고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실 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21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절대로 세상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극도의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자신들의 그 처지와 모습을 생각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과 실망과 낙담 가운데서 이 방을 빠져나가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는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과 말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주님께서 한 번도 하시지 않았던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냥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을 깊이 내쉬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요한이 그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겠죠. 이와 같은 행동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육체적인 컨디션이 아직 좋지 않아서 이렇게 숨을 내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육신은 부활하시고 완전한 영화롭게 된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질병과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닫혀있는 방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신비한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어색한 숨을 내쉬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행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숨을 내쉬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는 것은 성경의 이곳 외에는 다른 곳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 행동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고 성령을 받을 때에 이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제자들이 영적인 생기를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들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불어넣어줘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비록 주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영적인 이해력이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 잊어버렸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은 다 도망쳤고,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들은 절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 몇몇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 연약한 영적인 이해력, 믿음, 그 상태에서는 결코 그들은 세상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이해력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굳게 해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 영적인 답답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님께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골짜기에 죽은 시체들이 가득하였습니다. 해골과 죽은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스러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뼈들이 일어났습니다. 위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살이 입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시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것이 놀라운 군대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자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혼 안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 때에 우리가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신비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들은 거듭나게 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심령의 상태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그 숨을 우리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나의 마음 가운데도 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겸손하게 하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졸리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제자들의 삶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식과 이해력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이해력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영적인 이해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인격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결코 주님께서 자신들을 보내신다 하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말씀해 보면은 25절과 26절에서 이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그들은 들이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줄 때에 그들은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디 믿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의 삶의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영적인 이해력과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두려워서 방에 숨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길가에 나아가서 성전에 가서 자신들이 두려워하던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삼으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령이 제자들 안에서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거짓 신앙 고백자인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음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박수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맹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말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주님의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기도 하였고 관리들의 말을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은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전혀 새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도 있어야 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과 삶에서 전혀 새로운 국면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일들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빠지는 이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기뻐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얻어서 거기에서 행복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가 명예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비록 자주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힘을 다하여 살았습니다라고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주 예수여 소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소원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힘써 성령을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그냥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자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그들에게 명령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확실한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시지도 않을 것들을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런 허탄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확실한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사도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며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이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은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약속하시고 받으라고 하시는 성령을 받기를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지만 그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어리석어서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어리석은 죄와 불신앙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도 자기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다른 어떤 것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대체물을 찾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해야 될 시간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구합니다. 세상의 친구들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코틀랜드에 있어 있었던 부흥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몇몇 늙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그 마을에 청년들이 점점 더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죄를 깨닫고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국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였습니까? 여러분, 몇몇 선교사들은 이 한국의 어려운 사정들과 그리고 또 자신의 사역의 어려움과 성도들의 삶에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정오에 모여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려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마음이 흩어져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일한 것과 고난한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해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거룩하여지며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